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를 다룰 것이라고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속대응군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와 정보, 기타 군사적 자산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에스토니아에서 옛 소련 연방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을 만납니다. 카터 장관은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파울로 핀헤이로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장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서 교전 당사자들 대부분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헤이로 위원장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전으로 지금껏 2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400만 명과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760만 명 등 시리아인 1200만 명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정탐무력 행위를 감행하다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와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함 해제, 제221조 비법 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애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의 지령을 받아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에 위협을 가하려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콜레라가 발병했습니다. 남수에서는 최근 며칠 새 콜레라가 확산돼 18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에크 가이콕 남수단 보건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 주바에 있는 유엔 난민수용소에서 지난 1일 콜레라 발병이 처음 보고된 뒤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내전을 피해 몰려든 수만 명의 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수단에서는 지난해에도 콜레라가 확산돼 167명이 숨지고 6,400명이 감염됐었습니다. 콜레라는 증상이 빠른 전염병으로 설사와 심각한 탈수증을 일으키며 신속히 치료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수용소와 같은 집단시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음식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콜레라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독일에서 임시 구금됐던 알자지라 방송 기자가 독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흐메드 만수르 기자와 그의 변호인단은 23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 당국이 이집트 국민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를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이집트 정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11년 이집트 타하리르 광장에서 의원 한 명을 고문한 혐의로 만수르 기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이를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수르 기자는 또 자신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정부가 독일의 독재와 억압, 위법 행위 등을 일부 수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두렵다면서 자신은 자유를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르 기자는 일주일간 구금돼 있다가 22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독일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이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평안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차원의 현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23일 서울 글로벌 센터 빌딩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위해 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맡습니다. 개소식에는 유엔 인권 분야 총책임자로 이날 한국을 찾은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한은 지난 2010년 나비 필레이 당시 최고 대표의 비공식 방한 이후 5년 만이고 북한 인권을 주요 현안으로 한 방한으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유엔 내에서도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축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Millions remain trapped in the grip of a totalitarian system.
자이드 최고 대표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고 수만 명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끔찍한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게 돼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 초대 소장으론 덴마크 출신의 신혜 폴슨 씨가 맡았고 5명가량의 직원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유엔 직제상 선임 과장급에 해당하는 폴슨 소장은 오는 8월 초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사무소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도 COI 권고를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효과적 감시를 위해선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 정부와 사무소 설치 장소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달 각서 교환을 통해 사실상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개소식에 앞서 서울 시내 모처에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무소 활동에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사무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서울사무소를 유령기구라며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도발행위이자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최고대표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등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민간단체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토론하고 24일엔 연세대학교에서 인권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엔 마지막 방한 일정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결집돼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오늘 개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현장사무소는 유엔의 정식 기구로 북한 인권 상황의 관찰 및 기록, 책임 규명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집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단체들도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입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 무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비용과 시간, 또 인력을 들여서 제네바로 가거나 뉴욕까지 가는 어떤 좀 비효율적인 그런 또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서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 진영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제 활동 환경을 제공하게 됐고요.
이영환 국장은 북한 인권 사무소의 규모와 인력이 제한돼 있는 만큼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인 만큼 북한 정권에게도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통제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 그들에게 도덕적 어떤 자각과 의식을 신변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설은 북한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남북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서울 사무소 개소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한국 국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등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며 사무소 개설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북한 인권 활동가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문을 여는 과정에 참여했던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서울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의 김현우 기자입니다.
권은경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죠.
서울사무소는 2013년에 그 조사 활동을 펼쳤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인 셈이죠. 즉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남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이드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참석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 서울에 지금 그 문을 여는 곳 말고 다른 곳에도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장 사무소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리비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원래 이제 문제의 현장, 즉 분쟁 지역이나 인권 유린이 심각해서 유엔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말 그대로 그 현장에 현지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유엔 조사위원회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공조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유엔은 서울을 선택한 것이죠. 뭐 다행히 서울에는 탈북자들이 3만 명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간접적인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므로 이 탈북자분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한 책으로 충분히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 사무소가 앞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탈북자들의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북한 인권단체 역할도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 사무소가 이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3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 이들이 모두 북한 인권 유린의 희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일부는 가족들이 현재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강제 북송 이후 고문도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았고 또 일상적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도 다들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인권 유린들이 현장 사무소가 잘 꼼꼼히 이들을 만나서 기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현장 사무소를 비롯해서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 활동,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탈북자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일반 사람들 또 한국의 시민사회 사람들도 현장 사무소가 뭔지 그런 개념이 잘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장 사무소나 한국 정부가 좀 더 협력해서 탈북자들이나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선전도 하는 그런 활동들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서울 사무소 활동이 이제 활발해진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물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 유엔 기구 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만 전담하는 기구가 서울에 설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북한 당국한테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북한 당국이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최근 탈북자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북송 그 과정에서든 아니면은 수감 시설에서든 이 탈북자분들에 대한 뭐 인권 가혹한 인권 유린들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 국제사회 이런 인권 운동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인권 유린 사례들을 유엔의 문건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책임자 규명 단계가 왔을 때 또 진상조사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북한을 국제적인 인권 유린의 그 인권 기준으로 유도하는 데 큰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그 이번 서울 사무소 설치를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 그 대표단을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거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전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지난 4월이었나요? 유엔 본부에서도 그 북한 외교관들이 그게 이제 그 인권 활동에 대해서 인권 그 대회에 대해서 그게 반발하고 이렇게 발표도 했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런 그 유엔 인권 기구가 설립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한테는 큰 압박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는 것 특히나 그 서울 사무소의 설립 자체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의 첫 실행인데 이것을 아무 반응 없이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죠. 이는 이제 한국의 북한 정권 옹호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신호이기도 하고 또 현장 사무소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활동에 그 지지 의사를 보내지 말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자국민한테 또는 한국 내에 있는 여론들에게 양자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를 이렇게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으로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이 그렇지 않아도 남북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은데 서울 사무소가 이제 열리고 나면은 그 남북 관계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유엔의 기구이지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에 그렇게 화를 낼 이유도 없고 또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도 사실상은 없는 것이죠. 뭐 단기적으로야 북한이 거친 발언을 내뱉음으로써 남북 관계의 악화 현상이 이제 뭐 보이기도 하겠지만 남북 관계라는 것이 또 북한 당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남한에 손을 내밀게 마련이고 또 남한도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을 대화의 창구로 유도해내는 노력들도 과거와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야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이게 현장 사무소 자체가 상설 기구가 되고 또 유엔의 기구가 된 유엔의 기구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는 이러나 저러나 남북 관계는 언제나 악화 일로고 또 좋았다가 또 악화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을 연결해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렸다며 반북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된 두 사람에게 노동 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비법 국경 출입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 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들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정책, 행동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의 근거에 시행한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모두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그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조치는 미국의 국가 비상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정책과 행동들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군과 동맹국, 영내 무역협력국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계속 국가 비상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와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입니다. 또 이들 제재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와 올 1월 승인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 13687호도 해당됩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과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 금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시한을 연장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내 여러 민간단체들이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안팎의 수십여 개 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소티 의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통지문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의원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의 통과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의원과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하원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런 배경을 지적하며 회원들과 이웃들에게 지역구 상원 의원을 접촉해 법안 지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인 미 남부 테네시주 주민들에게 법안 압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상원에서 제재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코커 위원장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하원 의원들을 접촉해 이 제재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을 촉구할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와 관련해 VOA에 제재가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을 겨냥해 이미 중대한 제재들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계속 잔혹하게 다루도록 하는 불법 자금의 유입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역시 북한 정권의 범죄를 끝낼 수 있는 제재의 필요성을 권고한 만큼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지하경제를 경험하며 자란 장마당 세대는 기존의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동당 입당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무상 배급과 무상 교육 등 과거 북한 체제가 제공했던 사회주의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하경제, 즉 장마당을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별 기대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적 세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 온 탈북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지도자와 국가, 사상 교육 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기성세대가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선망에서 노동당 당원이 되려고 했다면 지금의 장마당 세대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시장 자본주의적 이유로 입당을 원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응답자의 50%가 북한 당국과 지도자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 내부 구조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부당한 사회 구조에도 저항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설문은 북한에서 장마당을 경험하고 자란 장마당 세대로 탈북한 지 5년이 채 안 된 20세에서 35세 청년 5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정책연구국장은 장마당 세대가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의 몰락 이후 자라나 기존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정보 환경이 바뀌고 개방되면서 장마당 세대들이 불법 외국 미디어를 공유하고 외부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이들의 옷차림 또한 남한 드라마와 중국 영화로부터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장마당 세대에게 외국 매체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멋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일리 NK 박인호 대표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내부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북한 장마당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탈정치화 경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5시 32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2차 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동유럽에 250여대 탱크와 자주포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대기오염을 줄임으로써 매년 2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의 제7차 연례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가 22일 워싱턴에서 개막됐습니다. 첫날에 이어 23일 둘째 날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두 나라 사이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화는 24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네, 주로 어떤 의제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이버 안보와 해상 영유권 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들인데요. 우선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정부 직원들의 신원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했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도서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또 군사시설을 짓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계속 대립을 유지할지 아니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대테러 협력 등은 두 나라의 협력을 넓힐 수 있는 현안들이고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워싱턴 방문을 위한 사전 논의도 포함됩니다.
네, 한반도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까?
그럴 거로 보입니다. 중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양제츠 국무위원은 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다른 현안과 함께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면한 주요 의제로는 양국 군사관계와 이란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첫날 대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한통신은 두 나라 관리들이 공통의 우려 사안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두 나라 장관들이 참석하는 사자회담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양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하는 사자회담이 23일 열립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기고문에서 전략적 소통과 상호신뢰 구축, 또 민감한 문제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략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올해 2차 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열병식 일정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알아볼까요?
네, 중국 정부는 열병식을 오는 9월 3일 베이징 태난문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병식 제목은 항일 전쟁 승리와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부의 취루이 부부장이 국무원에서 열병식에 관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 부부장은 올 열병식에 중국 육해공군과 무장경찰 등이 동원되며 처음으로 항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부대 단위로 열병식 편제를 조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들이 등장할지도 밝혀졌습니까?
네, 취 부부장은 열병식 무기를 묻는 질문에 중국이 만들어서 현역에 배치한 주요 장비들이 등장한다며 육해공군과 제2포병의 신형 무기 장비 중 처음 공개되는 장비들의 비중이 비교적 많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제2포병과 공개되지 않은 신형 장비를 언급한 점이 주목되는데요. 왜냐하면 제2포병은 중국군의 전략미사일 부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신형 전략 무기들이 처음으로 공개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둥펑 계열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홍6K 신형 전략 폭격기가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병식 규모도 상당하겠죠?
네, 취 부부장은 열병식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진 않았는데요. 중국군 외에도 관련 국가들의 군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군도 열병식 참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의 이번 열병식에 어떤 정상들이 참석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이 있나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의 기부는 각국 정상들의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한 정상을 모두 초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러시아도 2차 대전 승전 열병식에 남북한 정상을 모두 초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모두 불참했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은 모스크바의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가장 큰 환대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안보 소식입니다. 미국이 동유럽에 중화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군요.
네, 유럽을 순방 중인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3일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 계획을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250대 탱크와 자주포 등 중화기를 동유럽 여러 나라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동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발트해 연안 3국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증가하는 위협 그리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병력 주둔을 요청했었습니다.
네, 미국 중화기가 어느 나라에 배치됩니까?
네,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와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인데요. 카터 장관은 발트 3국 국방장관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 나라들이 미군 중화기 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독일에도 배치될 예정이고요. 미국이 동유럽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건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지도 밝혔습니까?
네, 카터 장관은 250대 무기 중에는 최신의 브래들리 전차와 자주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각국에 배치되는 무기는 150명 중대급이나 750명 대대급 부대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이 장비들은 교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나토 차원에서도 러시아 위협에 맞서서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를 창설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동부 분리지방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공세에 대해 동유럽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나토는 앞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고 최근 폴란드에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중화기 배치도 나토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건데요. 한편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만 3천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무기 배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앞서 러시아는 미국의 중화기가 실제로 배치된다면 냉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가장 공세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서 서부 병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40개 최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올해 안에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핵위협 발언에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 시대로 회귀할 생각은 없다면서 과거와는 다른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이 에스토니아에서 발트 3국 국방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이어서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다고요?
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24일부터 이틀간 나토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환경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대기 오염을 줄임으로써 매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고 대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매년 2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75%인 140만 명 정도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에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나라의 숫자였지만 비교적 대기 오염이 덜한 나라들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기 오염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는 건가요?
네, 연구팀은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0년 기준 대기 오염을 70% 정도 줄여야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기 오염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합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기 중 미세먼지는 폐암 등 호흡기 관련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질병의 발병률도 높이는데요.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 확률도 커진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인도 등에서 대기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더라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대기질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대기오염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장이나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석탄 사용을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초 2003년 이후에는 석탄 사용이 감소세로 바뀌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보고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란 핵협상 소식 살펴보죠. 핵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란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양측 간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네, 양측 간의 쟁점은 뭔가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이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으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민간시설은 물론이고 군사용 시설도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란은 군사용 시설에 대한 사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란이 어느 정도로 군시설 사찰에 반대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란의 고위 인사들은 언론을 통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이란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문제를 법제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법안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반 사찰에 군사, 안보시설에 대한 사찰 금지와 평화적 핵기술의 무제한적 연구개발 허용, 그리고 이란의 핵합의 이행과 동시에 유엔, 미국, 유럽의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아예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마감일 전에 타결되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이란이 강경하게 나오자 협상 마감일은 이달 30일 안에 핵협상이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마감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핵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핵협상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고 평안남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8도입니다. 개성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3도입니다. 해산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4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선봉 지역입니다. 선봉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5도에서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산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를 다룰 것이라고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속 대응군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와 정보, 기타 군사적 자산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에스토니아에서 옛 소련 연방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을 만납니다. 카터 장관은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파울로 핀헤이로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장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서 교전 당사자들 대부분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헤이로 위원장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과소평가해서 안 되며 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껏 2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400만 명과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760만 명 등 시리아인 1200만 명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콜레라가 발병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최근 며칠 새 콜레라가 확산돼 18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에크 가이콕 남수단 보건장관의 2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 주바에 있는 유엔 난민수용소에서 지난 1일 콜레라 발병이 처음 보고된 뒤 확산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내전을 피해 몰려든 수만 명의 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수단에서는 지난해에도 콜레라가 확산돼 167명이 숨지고 6,400명이 감염됐었습니다. 콜레라는 증상이 빠른 전염병으로 설사와 심각한 탈수증을 일으키며 신속히 치료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와 같은 집단시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음식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콜레라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4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22일 오후와 23일 아침 보르노주안의 이웃마을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피한 주민들은 VOA 방송에 가해자들이 소형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은 주택 여러 채에 불을 지르고 이 마을에서 식량을 훔쳐갔습니다. 도망친 주민 가운데 한 명인 이사 다브로 씨는 가해자들이 주민들을 총으로 쏘고 또 이들을 참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도 살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일시 구금됐던 알자지라 방송 기자가 독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흐메드 만수르 기자와 그의 변호인단은 23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 당국이 이집트 국민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를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이집트 정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11년 이집트 타하리르 광장에서 의원 한 명을 고문한 혐의로 만수르 기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수르 기자는 또 자신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정부가 독일의 독재와 억압, 위법 행위 등을 일부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두렵다면서 자신은 자유를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르 기자는 일주일간 구금돼 있다 22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독일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정탐몰약 행위를 감행하다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형법 제60조 국가정보근무제와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함 해제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